죄악으로 가득 찬 김정일의 인생. 김정일의 유언을 앞세워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조선을 가난과 굶주림, 인권 폐허지대로 전락시킨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정일을 계승한 김정은 권력 세습의 부당성을 밝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김정일의 인생. 오늘은 서관이 사건과 룡성 사건에 이어 김정일이 감행한 심하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말 식량난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을 위해 서관이를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김정일은 사건을 더욱 확대해 수많은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 시기 침투한 간첩을 적발해냈다는 룡성 사건이었는데요. 이 시기 많은 간부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끌려갔습니다.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룡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안전성에 북조선 전체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문건 류회 사업을 지시합니다. 심지어 자기에 대한 문건부터 류회하라며 사회안전성에 최고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안전성에는 이른바 심하조라는 총지휘본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책임자는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최문덕 대장이었고 지휘부 참모장은 사회안전성 참모장 황진택 상장이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각 도와 시, 군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심하조가 설치됐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유독수용소에 수감됐다 남조선으로 탈출한 정광철의 증언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지시를 한 사람이 최문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회안전부 정치부장.
정치부장.
예, 최문덕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예. 했어요.
예, 예.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주민등록 사건이라고 해서 예. 심화조를 심화시켜가지고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때 당시 오대산이라고 남포지방에는 오대산 유격대가 있었어요. 후퇴
예.
시기에. 그런데
예, 예,
예. 그 유격대 이 사람들이 유격대 소속이 된 걸 대해서인데 유격대 자체가 남한에서 파견한 게릴라라고. 오대산 유격대 자체가
예.
그렇게 조작을 했거든요. 완전히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그 실체가 없었고 죄다 날조였던 심하조 사건은 처음에는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인 복수에 리용됐습니다. 중앙당 본부당 책임비서 문성술이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본부당 책임비서로 김정일의 격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문성술은 평소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도 철저히 견제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던 장성택에 의해 가장 먼저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문성술 간첩 사건에 이어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인 서윤석도 끌려갔습니다. 그는 한때 평양시 안정구 국장이었던 최문덕을 혁명화를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최문덕은 이때의 복수를 위해 서윤석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각 도와 시군에 설치된 심하조 성원들도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조선 전역에서 피해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사회안전성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간부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고문했습니다. 일단 억지로 자백문건을 받아내 상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재판도 없이 감옥 안에서 총살하기도 했습니다. 중앙급 간부들에 대한 처리는 김정일의 비준을 받아 사회안전성 간부들이 직접 나서 처형했습니다. 심하조 사건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당시 국가보위부를 맡아보던 계응태 당 비서가 문제점을 제기해 나섰지만 그 역시 철직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김정일을 등에 업은 사회안전성의 전횡은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은 언제나 하던 수법대로 충성 경쟁까지 유도했습니다. 사회안전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가보위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강하게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회안전성의 무분별한 독주에 불안해하던 국가보위부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도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상 처음으로 연합하여 겉으로는 간첩소탕을 한다면서 비밀리에 사회안전성의 전횡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무력부, 보위사령부는 사회안전성 심화조 사건을 일일이 요해해 그로 인한 민심 변화와 부정적 실태를 기록한 정세보고서를 김정일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본 김정일은 심화조 사업이 처음 의도한 것과는 달리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과 반감으로 확산되고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김정일은 모든 책임을 심화조에게 들씌웠습니다. 사회안전성의 권력 전횡과 고문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을 조직해 심화조 지휘성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신임을 받아 심화조 사건에 앞장섰던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최문덕과 중앙당 조직지도부 사회안전성 담당 책임지도원 리철, 사회안전성 주민등록국 국장, 용성구역 안전부 수사과장 등 심화조 책임자들과 관련자들 6천여 명이 숙청당하게 됩니다. 당시 김정일은 심화조 사건을 현대판 민생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준다며 구세주로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화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자기는 그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심화조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빠진 사회안전성의 명칭을 후에 인민보안성으로 바꿔달기까지 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이 심화조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북조선에서 이 같은 대규모 숙청이 김정일의 승인 없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박사의 말입니다.
북한 체제는 수령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승인이 없이는 그 고위급 인사를 대규모로 숙청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그 하부 간부들의 어떤 과잉 충성에 의해서 심화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당시 김정일이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던 건 당시 북한이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고 특히 이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반 인민들은 물론이고 지배층들 내부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식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정일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위층의 상당 부분을 숙청하고 그 과정에서 공포의식을 다시 조장함으로써 군부나 당내의 고위층들이 김정일에게 반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풍토를 조성하는 어떤 공포통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하에 이런 심화조 사건이 발생했을 걸로 확신합니다.
김정일의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 벌인 심화조 사건으로 무려 2만 5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김정일이 죽었지만 역사는 반드시 그 죄를 기억할 것입니다.